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믿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행해야 될 것,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를 잃는다는 건큰 슬픔입니다. 사람이 받는 쇼크나 상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하는 자를 잃는 거라고 그래요. 그 죽음이라는 거. 근데 그러면 적어도 2, 3년은 걸려야 그 쇼크가 이렇게 힐링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놀랄 일 많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들 많이 겪고, 많이 상처받고, 그리고 당황하고 할일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잃는다는 것, 죽음으로 잃는다는 것이 남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그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외로움이고, 또 아픔인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어서 정말 둘이 울고 또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울고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줬으면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경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볼때 예수님은 자기들과 다른 신앙 색깔이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또 병든 사람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갖고 아버지의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그 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하는 일이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요.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데 네가 정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너는 그러기 때문에 뭐 참남하다든지 아니면은 귀신 들렸다든지 미쳤다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뭘까 인정받고 사람들이 추종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 핑계를 뭐라 그래? 로마가 이제 성전도 뺏어갈 것이고, 자기 땅도 뺏어갈 것이고, 다 백성들도 뺏어갈 것이다. 결국은 자기들의 위협을 로마가 더 이스라엘을 탄압할 것이요, 더그 학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을 핑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자기의 두려움이나 자기의 염려가 있을 때그 조그마한 일, 그 일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것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괜히 거기에다가 돌려가지고 앞서 생각하고 앞서 염려하고 아니 앞서 아주 단정짓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때, 아,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냥 지레짐작하는 것이 전혀 어이없는 데에, 갖다 붙여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삼자적으로 보면 어이가 없지만, 본인들로서는 자기 마음의 싫음을 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거야 아니, 그렇게 된다까지 우리가 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은 살려둬선 안 되는 사람이야. 위험이 인물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추정하고 모든 사람을 믿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럼 우리들이 정말 인기가 떨어지고 우리들이 위험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돼. 그러는 그 발상으로 가는데 그 핑계는 항상 또 다른 겁니다. 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러한 그죄 명목으로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 쓰였다든지 요술쟁이다, 마술쟁이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자기 나라의 적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선교사는 매국노 같이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뭐 자기 정부가 식민지 노그 정책에 앞장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보면은 그 전도하러 간 거에 뒤에 그 나중에 정부들이 경제적으로 그 선교 루트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식민지 삼는 일들을 교회가 쓰임받은 거예요. 이용당한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아니라 복음의 그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좇는 것이지. 어떤 나라의 왕이든지, 자기의 가족이든지, 자기의 어떠한 그 뭐랄까 인간관계 속에서 은택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이게 침범당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신 분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정말 지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좌지우지 다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리 와주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것에 예수님은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골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독불장군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뜻만 따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하는 거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대로 하게 하시니까 나는 순종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지 않는다면은 정말 사람인 주제에 네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모든 게 하나 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부음받아서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은혜를 가졌고 성령으로 인해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성령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 자체가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 24시간 일생 모든 시간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마음에도 생각에도 그 입술에도 괴사가 없었고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일해도 내가 성령으로 일하는 게 가능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사는 게 가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거는 바라는 것이지 실제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지금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못한다 그래도 성령의 하게 하심 속에 들어가면 우리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성령이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다스리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사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면 내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는 거고 다른 사람 보고 나 따라와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내가 지금 성령을 쫓아가는 말하자면 내가 양이고 목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목자 쫓아가니까 우리는 다 목자 쫓아가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목자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자야 하는 사람들은 사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리가 오면 다 도망간다. 왜? 그들은 사꾼이니까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사꾼이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목자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나,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그대로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 성령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서 출처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법이 되고, 때가 되고, 능력이 되지, 거기에 나라는 것은 완전히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고, 방법이 되고, 때가 되면은 우리는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잣대나 자기의 그 편견이나 그 선입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쇼크고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중에 가장 큰 고통의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나사로를 그 되찾은 가족, 마리아와 마르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 에게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의 표시예요. 우리는 이 향유가 얼만큼 비싼데 어떤데 그렇지만 그 감사의 표현으로 얘기할 때는 마리아로서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인가에 나오는 그 죄인 여자가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눈물로 그 발을 닦아주고 한 그것은 그 자기가 용서받고 자기가 사랑받고 자기가 돌봄을 받는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또 감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물론 지금 마리아도 그래요. 근데 이 마리아의 그 지금 향유를 붓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른 데 보면은 이것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문둥병자가 아니지요. 문둥병이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시몬 집에 지금 그 베다니에 갔는데 거기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이었던 사람 집에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거기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화제거리겠어요. 얼마나 정말, 소위 말하면 굉장한 잔치겠어요. 시몬도 있는 대로 예수님을 대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나사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쁘게 일을 했겠어요. 그런 속에 지금 다 각기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이 지금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갔다가 향유를 예수님에다가 붓고,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요, 마태복음 26장인가 보면은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긴 또 발에 붓고, 그러니까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씻어준 것은 발이죠. 이 사람들이 그 손님이 왔을 때 후대할 때 이렇게 대접하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건데 그 향유로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이 향유가 얼마만큼 비싼 향유였냐면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렇게 했죠.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는 건 거의 1년치의 그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1년 일한 거를 지금 한꺼번에 다 갖다 부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는 그보다 더한 게 있으면 더한 것도 갖다 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받고 생각해도 물론 우리 화장실에 갈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지 지금 한두 달여 얘기예요. 우리 11장 55절에 보면은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에 가시죠.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유월절 이 저기 전에 베다니로 오실 때까지 거기에 한두달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지만 나사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못본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나고 나서. 그리고 지금 다시 처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무엇인가로라도 표현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고침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드려서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 물론 우리 가진 모든 게 우리 것도 아니고 드려도 그것이 정말 내가 드린다가 아니지만 각기의 마음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향유를 붓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가 그 마리아에게서는 돈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다는 것을 뭐로 나타내요? 헌금으로 나타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가 돈을 얼만큼 중요시하고 돈이 우리에게 얼만큼 필요하다. 돈이 내게 꼭 필요하다. 그럼 우린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돼요. 왜? 내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돈이 쓰임 받는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표시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건 그건 돈은 액수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전부예요. 그래서 그 과부 두 입에 그 돈, 동전 두 개는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그냥 전부를 드리고 싶은 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감사의 표시예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감사를 해도 100원 있는 사람이 100원 내놓은 거와 만원 있는 사람이 100원 내놓은 거는 똑같이 100원이지만 다르잖아요. 1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원 내놓은 거는 그냥 감사의 마음이 나의 정말 전부입니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만원 있는데 100원 내는 사람은 감사가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죠? 100분의 1. 우리가 정말 그내 가진 것을 전부하라. 네 마음과 네 생각과 네 뜻과 네 성품과 네 힘과 네 모든 목숨을 다해서 그 우리 다해서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액수 보시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거 아닌데 마음의 표시가 우리가 지금 물질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나 어디 우리 성경이나 사역 속에서 돈을 많이 냈으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좋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협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을 버는 거죠. 돈의 액수를 버는 거예요. 마음을 버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과부, 동전 두 개가 그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누구한테 드냐? 교회에 바치면은 돈의 액수 생각해야 돼요. 딴 사람이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면 나의 퍼센테이지로 전부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 물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그 사랑, 그 감사, 그 헌신,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유다는 그것을 물질로 받기 때문에 그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말하자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게 낫지. 어? 그 예수님에게 그걸 바래 본다니. 그 예수님이 그 값어치가 없다 그러는 것보다 그거는 옥합을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흘려버렸으니까 뭐예요? 향기는 저게 진동을 했을지 몰라도 결국 다 엎어져 버린 거잖아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그냥 버린 것 같은 거니까 그 유다 생각에는 그것이 허비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향유로 발을 닦아준 자체를 뭐라고 한 거는 아니리라 생각해요. 다만 그 많은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쓰는 자체가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었고,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정말 자기의 전부를 표시한 그러한 그 예배 행위였다면, 나를 드린 그러한 헌신이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언제든지 겉으로 나타난 거나 물질 계산해요. 이게 깨졌어도 이게 얼마짜린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싼 거면 안 아깝고요. 또 비싼 거면 우리가 아까워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우리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그게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막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월급을 받았나 봐요. 엄마 돈안 필요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처음 지금 통장에 몇천 불이 들어왔대요. 그렇다고 엄마 돈 필요하지 않냐고. 그래서 아빠한테 돈 보냈는데 했냐 했대. 아직 안 했대. 그럼 거기 해. 그러고서 엄마가 돈이 필요해서 너한테 돈 달라고 하는 일은 앞으로도 일생 없을 거야. 응? 나는 필요해서 누구한테 돈 달라고는 절대 안 해.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있어서 엄마한테 얼마나 보내온다면 내가 언제든지 받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필요할 때 달라고 할때 벌써 내가 뭐 없는 상태고 걔네들은 나한테 베푸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드리듯이 너희들이 사랑으로 엄마한테 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둘 거지만 그런 엄마가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손 벌리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애정 표시죠, 그게. 근데 지가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 돈안 필요해 하고 그걸 이제 자랑이라고 그럴까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뭔가 사랑 표시를 하고 싶은데 가진 걸로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진 어떤 다른 재주나 다른 뭐나 뭔가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고 또 뭔가를 줘도 사랑이라는 건 줘도 줘도 모자라는 것이고 더 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줬는데 얼만큼 썼는데 할 때는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사랑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 쓴 거와 또 시간 쓴 거와 마음 쓴 거와 그런 거를 계산하는 사람 없고 내가 몇번 기저귀 갈았고 몇번 점매 겼고 뭐몇번그 아이를 위해서 뭐를 했고 밤을 샜고 이거 따지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식들은 많이 따지더라고요. 부모한테 얼마 돈 줬고 얼만큼 수고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희생했고 뭐 했고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배은망덕하기 때문이라, 저절로 안 되기 때문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것은 계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알고 누림이에요. 그럼 좋은 걸 받았으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큰 화답이에요. 우리가 뭐를 선물했을 때 상대방이 시큰둥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거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팽개쳐 버리면은 참 다시는 안 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건 종이 한 짝이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 주신 거야. 우리 임금이 하사한 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그릇이고 도자기고 뭐 정말 글씨 하나라고 그래도 이게 왕이 썼다예요. 왕의 도장에 찍혀 있다. 그거 하나로 지금 비싼 거예요. 그거 하나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누가 입었던 옷이다, 누가 사인한 것이다, 그것 갖고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의 원래 소유주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사인한 사람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값어치 없게 여기고, 왕이 준 거보다, 무슨 인기 연예인이 준 거보다, 나의 연인이 준 거보다, 우리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는 건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준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 화답을 안 한다면, 주신 하나님을 무한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사실. 그게 가장,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오빠가 살아났어요.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마리아에게서는 그 옥합을 깬 향유를 깬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깰 아무것도 없나? 드릴 아무것도 없나? 우린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기 때문에 기뻐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거를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여기 가롯 유다가 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그 마음이 불편하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돈궤를 맡았다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재정부장 같은 걸한 거지요. 재정을 담당한 거예요. 그돈 주머니를 담당한 거니까 그만한 능력도 있고 그만한 계산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 훔쳐감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가 그 사람의 양심까지 어겨가면서 그것을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썼다라고까지 생각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적인지 모르고 도적질하고요. 훔치는 건지 모르고 하나님 거 훔치는 일이 많아요. 지금 이거는 누구예요? 모두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쓰면 그게 뭐예요? 훔치는 거죠. 우리 회사 돈을 내 맘대로 쓰면 훔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헌금을 맡아갖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을 맡아갖고 있는데,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500원을 써요.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지. 우리 그런 짓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게 하심이 아니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결국 500원을 집어넣은 것 같지만 훔친 거지요. 손댄 거예요. 훔쳤다는 건 벌써 내거 아닌데 가져온 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느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십일조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 안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건 다 훔친 거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내 몸을 성전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뭐를 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을 우리가 내것 삼는 것이 가장 큰 도둑이라 그랬어요. 내 자식, 내 남편, 나를 내것 삼는 것. 나를 내것 삼으면 우리는 내 남편, 내 자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 중심의 관계를 다 깨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너의 어미, 너의 자식, 너의 형제들, 너의 그 소유, 내 거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를 챙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그냥 붙어가면 되는데, 내가 나를 갖고 있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나를 생각하니까 우린 챙겨서 자꾸 나를 위해서 뭘 자꾸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차는 불안한 거예요. 집도 있어야 되겠고, 직장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고, 가정도 있어야 되겠고,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것저것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다 갖고 있어도 네 영혼에, 네 생명을 내가 거두면은 그 모든 게 너를 살릴 수 있느냐예요. 저는 애를 넷을 키우는 동안에 참뭘 먹어야 될지보다 뭐를 먹여야 될지가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젖이 나올 땐 젖을 먹이면 되지만, 이제 젖이 끊어지고, 뭐예요, 이유식이 되고 할 때도 아직 우유를 먹여야 되고 뭘 먹여야 되잖아요, 계속. 먹여야 되는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먹을 거를 내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 돈을 갖고 있질 않으니까,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애들 때문에 문제 학교 보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적으로 물질은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면서, 뭐, 천부께서 너의 필요를 아시고, 천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장하신다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사는 그거를 믿질 않으면은 저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도적질을 해야 되나, 몸을 팔아야 되나, 뭐를 해야 되나가 외국 생활에서 애네 때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은 결과적으로 지금 애들도 다 자랐고 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매일 어떻게 살았나? 정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제가 아이한테 엄마가 부족해서 너한테 손 내미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딸로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공급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도 손 내밀지 않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딸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 제가 누구한테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돈안 버는 사람도 먹고 살수 있게 하나님은 살리신다. 어떻게 살려줘? 공기를 무상으로 주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살리시는데 사람이 그거를 동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를 뭐로 계산하겠어요? 300데나리온으로 계산하겠어요? 300데나리온 줘서 예수님이 살린다 그러면 안 하셨, 마리아가 안 했겠어요? 만약 300데나리온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고쳐준다. 그랬으면 300데나리온을 안 했겠냐고.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뭐를 팔아서라도 식구들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돈 받고 고쳐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쳐줬기 때문에 이거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마음의 감사와 사랑과 그 헌신을 표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오간 것이요. 성령의 그, 뭐라 그럴까, 베푸시고 화답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지금 하늘과 땅에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향유를 보고 있고, 그 향유가 허비되고 있고, 그 향유가 얼만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핑계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많이 믿어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라고 하는 거나, 지금 가롯 유다가 왜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다 다 깨서 부어버렸냐 라고 생각하는 거나 다 비슷한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는 뭔가를 나타내는 건데, 핑계거리를 다딴 데다가 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또그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한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장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걸 왜 했는지, 그의 마음의 사랑과 그의 마음의 감사와 그러한 것을 보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마리아에게서는 감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장례 준비였습니다. 이 지금 안식일 엿새 전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때부터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하루하루예요. 그 다음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호산나라는 그러한 그 환대를 받으시고요. 그때마다 저녁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토요일에서 주일 사이에 있은 일이죠, 이 잔치가. 그리고 첫날 예루살렘 입성하고, 그리고서 화요일날,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시고,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천국 복음을 전하셔요. 천국이 어떤 것이라, 천국 예화를 전하시고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그 염소를 가르는 얘기나,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서 그냥 하루를 지내세요. 그리고 14일 날 아침에 유월절을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둘을 보내죠. 그래서 그 당나귀가, 어린 당나귀가 메어 있는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저기 그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지요.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예루살렘 입성한 거는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본그 다음 날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있은 일은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최후의 만찬 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두 제자들을 성 안으로 보내서 그 마가 다락방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냥. 그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오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뭐예요? 무덤에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 있던 그 하루에 바로 일주일 전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를 지금 예수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향유 부은 것을 자기의 장례 준비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딴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날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환성을 하고 반겼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하면서 십자가를 못 박아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며칠 후에 돌아가신다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근데 예루살렘하고 베다니는 한 3km 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엔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고 저녁에는 베다니로 오시고 계속 이걸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주기로 하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신 나사로도 보려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 결국은 예수님 미워하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죽이려 하고요. 지금 제일 초점이 그 예수님이지만은 사람들은 항상 기적기사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또 인기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러 옵니다. 빵을 오병이어를 했더니 빵 먹으러 오듯이 병을 고쳐줬더니 병 고치는 대로 다 오든지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왜 그것을 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보고 나도 체험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면 결국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병도 고쳐주고 약한 걸 강건하게 해주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계속해서 영생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저 사람을 먹어야 되나 저 사람을 마셔야 되나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신다는 거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시몬 집에서의 잔치라는 거는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예루살렘 입성하면서의 그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을 준비하시는 날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기 발을 디디시기 바로 그 전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생각하고 본거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부여하셨고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다니는 거 어디에서든지 나를 기억하는 어디에서든지 이 일이 같이 기억되리라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리아가 한 일을 의미를 부여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늘 함께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이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하는 그 일이 늘할수 있고 뭐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예수님이 지금 이때 안 하면은 뭐야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후면은 뭐예요? 안 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너희들에게 하나 너 항상 함께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는 일이 결국은 또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일로도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나의 선한가, 나의 어떠한 그 정말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거는 내 영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는 순종하여서 성령으로 하는 일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요. 그러나 내 영광, 내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아무리 해도 이거는 성령이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옷을 찢어야 되고 내가 그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에게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해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뭐라 그래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를 쫓아와라. 근데 그건 꼭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는 가난한 자나 또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과 그러한 긍휼을 우리 옆에 항상 있는,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 옆에 두셨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아니면 이웃이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그건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가족이니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일은 지금 주님에게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정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하게 하심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한 일로 되면은 우리를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결국 내가 내 일을,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되지 않고, 성령을 좇아서라는 것이 거기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아니면 선행을 할 때, 뭐야,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요. 사역은 절대로 사람의 공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역자든 어떤 영적 리더라고 하든 성령이 하게 하심이고 성령께서 받아야 되는 영광이에요. 그렇지, 거기에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당나귀 같은 거예요. 예수님 태운 거니까. 당나귀 주제에 예수님 태워서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양인 주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목자 일로,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세우심이지, 그리고 성령의 하게 하심이지,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후에 언제든지 십자가의 도가 깔려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셔서 성령의 하게 하심이라는 그 복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거를 제일 먼저 대적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왜? 내 영광하고 지금 맞서는 건 예수님이거든요. 내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틀렸다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귀신이셨다 해야 되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하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거는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과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는 우리들에게 돌볼 자를 주시고 베풀 자를 주시는 우리를 세우심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언제든지 뭐예요? 돌봄과 베품을 받고 자란 거예요. 받고 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 이렇게 병환을 보고 또 박오영 장로님 때그 권사님 편찮은 거초 작년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그 주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모두 우리의 그 처음이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벌거벗음 그냥 아기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우리 태어났지요. 누가 입혀줘서 가려줬고 먹여줬고 기저귀 갈아줬고 돌봐줬고 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수위 있고 간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씻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먹지 못하고 자기 배설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수의를 입고 자기가 자기 관에 들어가서 자기 무덤에 자기가 가는 사람이 없다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자연이지.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지금 못하게 됐다. 우리 나이 들면 어떻게 해? 옛날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참 많아요. 안경 안 썼었는데, 노안이 되니까 또 그것이 날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뭐예요? 점점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옛날에 어땠는데, 옛날에는 뜀박질 잘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아버지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노인들 보니까 무표정하게 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거긴 걸어 다니는 노인들이 없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일일이 끌어줄 수 없으니까 이 발판 놓는 데가 없이 자기가 발로 요렇게 휠체어를 끌고 가는데 힘이 드니까 그냥 복도에 휠체어에 가만히들 앉아 계신데 무표정하고 정말 그분들이 왕년에 다 뛰었고 왕년에 다 자기 가정을 가졌고 자기 일터를 가졌고 자기 삶에서 주역을 하던 분들이잖아요.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던 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왕년에 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가 되겠지만 그분들의 처음은 뭐예요? 애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던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누군가의 보살핌과 베품 속에서 살아서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간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야, 우리가 왕년을 따지고 내가 뭘할수 있었는데 그 나를 따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어린애 같지 않은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어린애 같다는 거는 그냥 내가 벌거벗어도 입혀줘도 그냥 가만히, 그거를 입힘을 받고 먹여주면 먹고 씻어주면 씻김을 받고 그럴 때 뭐예요? 빵긋빵긋 웃고 잘 자고 잘 먹으면 그게 애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는 건 뭐예요? 노인이에요. 우리는 노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애기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로 살다가 가야 돼요. 내가 노인이 됐다는 거는 어느 면에서 왕년에 이거 했는데 못하게 됐다. 슬픔과 수고함 속에서 정말, 원망하며 그 애통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애기 같아진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또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뭐 그냥 아버지에게 안기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낮춰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요새 참 많이 깨닫습니다.
아멘.
왜? 그거를 우리가 슬퍼하나 자연으로 받아들이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그게 비참하고 슬프다는 거는 내가 왕년에 뛰었던 거를 내가 그래도 회전의자를 앉아서 사람들을 부렸고 무슨 님 소리 듣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러면은 내가 처음에 애기였던 거를 잊어버리는 상 거예요. 우리의 정말 처음은 뭐예요? 일본 말로 아까짱이죠. 아까짱은 그냥 벌거벗은 그냥 빨간 핏덩어리예요. 해줘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돌봄을 받아서 산 거예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낮춰 주시는 것이 아, 이게 우리가 은혜구나. 왜? 우리가 고난 받음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낮춤받지 않으면 어디선가 그래도 나른하고 회칠하고 뭔가 감투 쓰고 어깨에 힘주고 다리에 힘줘서 내거 하고 사는 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 돌봄에 우리가 도구로 세움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움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내 거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이 한걸 왼손으로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빠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빠지면은 내 손이 아니에요. 성령이 정말 오른손으로 했던 이건 통로예요. 그러나 내가 했으면 이게 기억될 나의 사건이고 나의 배품이에요. 가난한 자 그들을 돌봐야 되고 약하고 연약한 자, 정말 슬픈 자, 갇힌 자, 눈먼 자, 그리고 앉은뱅이, 문둥병,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치료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그런데 그 모두가 인류예요. 우리는 다 어딘가가 결함 있고 어딘가가 병들었고 어딘가가 치우쳐져 있고. 우리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방도를 계산이 서지 않아요. 내 가진 것 갖고 안 돼. 아까 내가 매겨야 되는데, 매길 재주가 내게 없고, 매길 힘이 없고, 매길 것을 내가 갖고 있질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뭐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걱정하는 것 같은 그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자는 너희들 옆에 있으니까 너희들 항상 같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살아라.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내게 향유 붓는 일은 이 의미는 내게 지금 뭐예요? 장례 준비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이 육체를 갖고 계속 있지 않으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의식도 못하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일에 어마어마한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내 영광을 네가 나타냈다. 나의 일을 네가 한다. 우리는 그냥 받은 게 감사해서 그냥 그분이 날 사랑해 주신 게 감사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가 결국 그걸 통해서 내 영광,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그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며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증거하며 오직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그리고 나를 섬기신 같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언제든지 관용하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정말 마리아가 모르고 한 일이지만 주님에게 그것이 정말 그 얼마나 위로가 됐고 또 마리아에게 모두에게 공격받는 것 같은 그러한 속에서 마리아 편에 서 주셔서 마리아를 감싸 주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세워 주신 그러한 주님. 사람은 물질을 보고 행위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왜 그것을 했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남이 보기에 보잘것없던, 남이 보기에 허비던, 남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감싸 주세요. 하나님이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신가, 격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노라 하시는 그 정말 음성이 우리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하게 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한발한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것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받게 하시고 장래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조그마한 마음과 그 정말 감사의 그 표시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거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전부를 드려서 사랑하기 원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